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23장 17절부터 19절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모든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령과 공일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두 번째 말씀 계속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규례로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규례들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1년에 3차씩 드려지는 절기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을 크게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매년 이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모여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일 중앙성소의 중요성을 더불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가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행위를 깨닫게 하고 일상생활에 잊어버리기 쉬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왜 올라가지? 아 유월절에 우리가 왜 올라가지?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렇게 영적 각성을 계기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각 지역 중심으로 성행했던 우상 숭배 악습을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7절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시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께 보일지어다. 그래서 이 절기의 본질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행하신 구원과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절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 오늘 썬데이 스쿨에도 오늘 또 나눴는데 저도 연구하면서 모르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 편이든 사람 편이든 우리가 기억한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 내가 너를 기억해 할 때는 그게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적인 단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와 노역과 곤고함을 권념하사 그에게 돌아보고 살피셨다는 얘기인데 권념하사 그냥 기억하셨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계획하려고 의도하는 그 일을 시도하셨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 의미는 뭐죠? 하나님 일어나시고 나의 도움을 일하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에 예배하는 날이 이 유월절이었고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추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고 수장절, 뭐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하지만 추수가 끝나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절기마다 의미가 다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뭐다?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공통점의 주제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킬 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절기를 지킬 지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절기를 통해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 11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인생이 순례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이 하나의 순례여정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소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하면서 자신들이 인생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형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란 얘기예요. 나그네. 최희진이 이미 그렇게 난생은 나그네 길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 순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도 일러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절, 17절, 2장 11절, 요한 3서 1절, 요한 3서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견하고 견지할 태도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죠.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 때 하나님께 나가 보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필그림, 순례자라는 사실 여정을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입니다. 정해진 예배 처세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인생은 잠깐이고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영혼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매 예배 때마다 깨닫고 발견하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년 세 번씩 이렇게 보일지라 그러면서 이것은 내 방식대로 편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이 세 절기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1년에 세 번씩 무슨 일이 있든지 최소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필요로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였고 규정이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중심이 뭐다? 예배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일과 가정과 직장과 기타 다른 것들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분잠수로 쉽게 빠져들어가는 상황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 절기가 다가오지만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터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좀 불편해서 쉬고 싶다, 휴식하고 싶다 그럴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라고 삶의 공동체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핑계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이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소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였고 또 예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일상이 지장받을지언정 예배 때문에 삶이 지장받을지언정 삶의 일상적 문제를 내서 예배가 지장받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일이 중심이고 그 날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해 놓은 날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는 바로 그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1년에 셋째 날씩 절기를 지키라. 오늘 그것도 아니지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든, 어디서든, 어느 날이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편한 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서 당신 자신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그대 삶의 중심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너무 합당하고 당연한 분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뭐를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장의 영적 책임이면서 모든 남자는 1차적으로 금요은행은 남자, 가장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오면 좋겠지만 가장만큼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의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의 가장들이 유념해서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경제적인 것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영적인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해서 아내가 먼저 신앙하고 또 남편이 신앙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차원 속에서 가정이 바뀔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일러주는 것은 남자는 할 때는 그냥 영적인 가장의 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속에서는 아주 특이한 규정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18절에 이런 명절을 지키며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반절에 희생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희생제물이란 죄인을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는 대속의 짐승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드릴 때 모아 드리지 말라고 누룩을 섞인 유교병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유교병이란 누룩이 들어간 떡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누룩은 거의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천국의 확장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것이고 이 누룩이 표현돼서 비유할 때는 죄가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의 삶, 아직도 죄로 범벅되어 있는 삶을 가리킬 때 이 누룩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란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죄로 범벅된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런다 하지만 정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되지 않은 그런 것 같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모독이며 또한 주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중요한 의미가 형제와 꺼리는 것이 있으면 재물 그 앞에 두고 뭐하고 화해하고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볼 때 이거 역시도 희생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죄와 관계된 것은 다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순위를 먼저 보여주는 것, 또 회개할 것을 1순위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반절에 말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피와 함께 가장 중요시 다루었던 부분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레위기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피와 함께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사람이 먹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 기름들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다 보면 때로는 기름이 남겨지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저 다 제사 드리고 남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저 먹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 태워드려야 하는 기름인데 조금을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려는 인간의 계산이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마음에 정한 대로도 인색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줄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과는 아까워하는 마음은 먼저 계산이 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일헌금이나 뭐 11절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하기 힘쓰는 겁니다. 구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겠다고 미적미적거리고 질질끌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부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먼저 하라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염려하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들풀을 보여주고 또 참새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너희는 천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일러주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열심히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밍밍적거리고 또 느려지는 것 그러면 속에서 마땅히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나라와 그 일과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또 영혼 구하는 일에 일이 먼저 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 규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것 가지고서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해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이교도들이 반드시 동물을 제단에 번제할 때 모든 동물의 기름을 신성한 제물로 불태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이웃을 모방하려는 그런 이교도들이 했던 일을 모방하려는 유혹과 그러한 근접한 접근 방식을 아예 단절시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했고 하나님의 속한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런 식의 사고 태도로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 짓는 죄성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으뜸이라는 그런 그 히브리 단어 로시와 첫 열매라는 이 바카르가 결합해 만나서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 이 의미는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 그래서 앞으로 수확할 모든 수산물을 대표함으로써 제일 좋은 것. 아 이거 첫 열매인데 첫 열매가 때로는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라다가 이렇게 희지부지해져요. 뭐, 오기도 길러보니까 처음에 났는데 뒤에 난 게 더 좋더라고. 근데 첫 난 거라고 해서 첫 열매 희지부지한 거 갖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한 거? 제일 좋은 것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확할 수산물을 대표해서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행위는 모든 수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한다는 자리를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거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물질을 탐하고 그걸 요구하셔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 공경심을 일깨워주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열매뿐만 아니라 번제드리는 제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아주 무슨 생각을 하니까 가볍고 얄팍한 생각을 해냅니다.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재물이니까 구태여 좋은 거 드릴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시장들이 백성이 가져온 많은 양과 염소 중에서 병들고 약한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자기 차지하고 어차피 태워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바쳤어요. 어디서? 말라기에 그 얘기를 신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10절 말씀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지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 고기와 기름이 아니라 그들의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인데 문제는 그들이 공경을 빼고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도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눈물고 절고 결격된 그런 물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결국 뭐예요? 누가 이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하나님 힘에 주신 대로 그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도 이미 그랬고 또 신명기 16장 16절 또 고린도서 8장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손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뭐하죠? 그냥 예물 드려요. 십일조하고 감사하고 주일 헌금하고 성경금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모든 것을 주시고 주장하신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도 왕께 나갈 때는 예물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예였어요. 관례였어요. 그 때문에 여기서 빈손이란 말은 빈신앙, 빈마음, 빈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빈마음,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빈신앙 고백.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빈몸만 와서 예배하는 거랑 빈몸. 그래서 손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빈 예물을, 빈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고 결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에 져서 삼지 말라 일러주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26절 또 신명기 14장 21절에 동일한 규제를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에 져서 삼지 말라.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말씀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 최소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중요하게끔 우리에게 다시금 특별한 규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공경한다 하면서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설명할게요. 자, 의미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레위기 22장 20절 8절 말씀과 거의 상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무장한 것이고 잔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러주는 겁니다. 한낱 미물인데 뭘 알겠느냐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생명 존중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염소 새끼, 그 생명의 공급원인 어미 젖에서 그것을 삼는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그런 야만적 행위고 이 생명의 원천에 죽음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젖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받고 유지되는데 그것 갖고서 죽음으로써 변질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끼 염소는 어미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동물이 염소 새끼가 뭘 알겠냐는 식으로 그 점이 젖으로 새끼를 삶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한 생명 존중의 정신에서 벗어난 행위고 더 나아가서 잔인한 행위가 된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규정 때문에 요리할 때도 고기와 젖을 따로 요리한다고 그래요. 유제품 있잖아. 우유 들어간 거. 그걸 섞지 않고 따로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0절의 규정인데 너의 소와 양도 이같이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어떠한 얘기요? 어린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새끼 나면은 바로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미랑 며칠 동안 8일 동안 같이 있게끔 한 다음에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이라도 모생애도 있고 그죠? 그렇게 잔인하게 탁 떼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위기 22장 20절 29절에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어났을 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며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같이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같은 의미의 율법을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이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물의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분리시켜놓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에 어미 새끼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 인간의 약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채권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채무자한테 빚을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데 속된 말로 뭐가 찢어지게 하나네.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것을 받아서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서 뜯어내서 뜯어내는 강취한 데서 뜯어내서 낸 십일조의 헌물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 원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헌금을 작정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받을 게 300이 있어. 근데 그 3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헌금하면 되겠다. 그런 식의 작정은 합당하지도 않거니와 억지로 무리해서 사람의 사정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은 채 빚을 받아서 헌금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내가 저당이 없으면 뭘 맡겨요? 윗쪽으로도 맡기고 빚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밤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옷들이 주란 얘기예요. 저당 잡혔을지라도 추워서 덜덜 떨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뭐가 찢어져 가난한 사람의 억지로 뺏듯이 뺏어서 그거 갖고 하나님을 헌금하면은 야 잘했다 하겠어요?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더 그걸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이 원리에 입각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예식은 가난의 숭배 방식이 하나님 예배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좀 더 깊은 뜻인데 가난의 제사 방식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 방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교 제사를 보니까 그 특징이 있는데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을 위해서 그런 잔인함을 내가 불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그 신은 인간을 향한 정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감독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몰래에게 불태워 드리는 제사까지도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종교적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무자비가 하지 말라 그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을 아예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기도의 제사와 풍습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하는 겁니다. 너가 가난에 들어가든 그 일곱 족속 다 진멸해라. 다 쫓아내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답습할까 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다산 의식에서 염소를 어미 젖으로 삼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것도 참여하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할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식이나 특별히 가나안적인 종교의식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을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 좀 서치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베두인족,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하는 이 씨족인들인데 이들의 관습이 그래 있다는 거예요. 요리할 때도 그렇고 어미의 젖으로 아이를 삶아서 새끼를 삶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을 아주 어떻게 금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금지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명하지 않은 다른 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제사하다 죽은 것이 그리 결코 이 일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거짓되고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나타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채로 지나가게 되면 이런 혼합주의 양태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또 교회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초대교회도 거짓 교사를 삼가는 얘기가 뭐예요? 혼합주의. 너희들이 믿음도 좋아. 근데 뭐 도와야 돼? 할래 돼.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육은 쓸 딸이 없는 거야. 영만 맑고 깨끗하면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극단적으로 쾌락주의가 나타나고 영지주의 영향이야. 이것을 섞어버리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야.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도 그래. 너무 경건주의에 치우니까 금욕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섞어서 하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야. 사도바울은 뭘 걸렸냐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가르침 진리가 한 곳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근간이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려라. 같은 뜻이에요. 누룩이 그들의 가르침이고 그들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된 삶, 외식, 그것에 대해 주의하라는 얘기죠. 신앙하고 또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는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피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옳은 것은 교회에서도 옳아야 되고 세상에서 먹히는 방법이면 교회에서 당연히 먹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혼합주의로 섞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상식에 대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면 원리를 지켜야 되는데 상식이 그것을 덮어서 그것을 수용해 버릴 때는 원리가 원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준 세 차례 윤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섬겨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섬기면 그것으로 고마워하고 그래 그래 또 내 앞에서 얼굴 보이니 고맙다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고 예배도 가볍게 여기서는 된다는 거예요. 그죠? 편의에 따라서 임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날이 주일이니까 오늘은 뭐 쉬고 오늘은 뭐 하고 그 주일만큼은 내가 속한 그 교회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도록 부르시는 날인 것입니다. 자유의 날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언가 얻기 위해 나오고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지식을 깨닫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마땅한 의무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또 아전인 습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온전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 신앙적 이유로도 우리가 무자비하게 행동하거나 그런 식으로 약자들을 대할 수 있는 권한은 성경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물인 짐승까지에게도 자비를 베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성이 율법서의 중심이 레위기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신약 속에 산다 한다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도는 뭡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10계명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 방식이 우리 의식 속에서 가정과 교회에 들어온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언제나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그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든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늘의 축복을 감사하며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명령과 순종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